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라,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 우리 7월, 8월 새벽 예배 설교 스케줄을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까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내일 새벽부터 두 주간 잠시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8월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 남은 챕터들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덜합니다만 우리 한국도 예전에 보면 이 장남 중심, 아들 중심의 사회죠. 그런 가족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어렵게 살던 시절 어쩌다 맛있는 것이 생겨도 늘 아들 준다 했던 부모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딸은 손도 못 대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아버지가 밖에서 자식이 몇이요 하고 물어보면 딸은 언급도 하지 않고 아들 둘 있습니다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딸이 수험생인데도 오히려 놀다 들어온 남동생만 더 잘 챙겨주는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딸이 머리 좋아도 아들 공부시키려고 딸들은 대학도 안 보내고 곧장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회에 돈 벌라고 취직한 경우도 많아요. 이 착한 딸들이 또 그 돈 부모님께 드리면 그 돈 다 아들 공부하는 데 보태고 또 아들 용돈 주고 아들 결혼 비용으로 줍니다. 근데 이게 딸 입장에서 보면요, 마음이 아프죠. 자기도 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아들이란 이유로 부모로부터 더 예쁨 받고 자기는 딸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비교적 천대받고 살아오니까 이 마음에 서러움이 있습니다. 부모의 편애가 자식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가슴속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부터 함께 살펴온 이 요셉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다 아버지 야곱의 편향적인 자식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야곱은 원래가 아내가 둘이고 첩이 둘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부인 한 사람 밭 오직 라헬 한 사람 뿐이지요. 이 라헬의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다른 그 누구보다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열 아들들은 이 아들은 맞지만 마치 우리나라 이야기의 그 홍길동 서자 이야기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이 뭔가 심각한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야곱이 요셉은 채색 옷도 입혀주고 요셉만 보면 눈이 하트 모양으로 변해요. 다른 열 아들들은 뜨거운 대낮에 광야로 들로 가축 돌보내라고 내보내는데 요셉만 그늘 있는 곳에서 쉬게 하는 것이죠. 나머지 열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나는 사랑해 주지 않고 요셉만 이뻐하니까 홧김에 질투심에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넣고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형들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저 요셉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관심과 기대가 우리에게 오겠구나 하거나 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바로 베냐민이죠. 야곱은 요셉을 잃고 이제 베냐민에게 그 모든 사랑이 향해진다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오히려 더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보면 과잉 보호다 싶을 정도로 베냐민을 키우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의 양식이 다 사라지자 이집트에 식량 주라고 지금 자기 아들들을 다 집 밖으로 내쫓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음식 구해오라고. 그러나 다 내려가도 누구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자기 품에 두고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얻어온 형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야곱의 마음을 놀래게 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총리가 시므온 형을 볼모로 붙잡고 우리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시므온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 시므온은요, 야곱의 아들들 중 가장 말썽꾸러기 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맨날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친구 얼굴에 흉내서 선생님이 학교 교무실에 부모님 모시고 오게 만드는 그런 아들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그들의 누이 다말이 겁탈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아버지 몰래 가서 세겜의 그 사륙을 주도해 야곱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아들이, 그 장본인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열두 아들들 중 가장 탐탁지 않은 아들이었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에 누구를 데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자기가 목숨처럼 아끼는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만약 이 야곱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둘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내가 잠깐 먼 길을 갔다 와야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당연히 보내겠지요. 야 베냐민, 너 당장 가서 형 데리고 와, 형 구출해 와 하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는 나중에 굶어 죽는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끝까지 버티고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이런 아버지를 보고 더 확신하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 눈에 우리는 자식도 아니구나. 시므온 형이 죽을 수도 있는데 베냐민은 보낼 생각도 없으시구나. 이러한 문맥 가운데 르우벤이 야곱에게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반드시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르우벤의 두 아들이 누구의 손자예요? 야곱의 손자죠.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손주들도 등한시했다는 그 사실을 분명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걸며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르우벤 입장에서 보면 장남인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아들로 여김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손주들인데도 지금 이쁨받지 못하는 것,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더 가관이라는 거예요. 3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가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38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 누구예요?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베냐민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 열 아들은 있는데 이 야곱의 마음에 열 아들은 온데간데없고 죽은 요셉, 또 내 품 안에 있는 베냐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직접적으로 말하고는 있진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시므온은 죽어도 되지만 베냐민은 죽으면 안 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시므온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게 되었을까요? 야, 그래도 나도 아버지 자식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마음에 커다란 아마 대못이 박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원래요, 상처 받은 사람은 평생 그 상처를 잘 못 잊어도요, 상처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무심코 툭 뱉은 그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는 평생 대못과 같은 상처로 남아있는데 정작 말은 사람은, 말한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전혀 모르는 거죠. 야곱도 자기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상처 주고 살아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누구에 더 가깝다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에 더 가깝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열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쉽게 더 설명하면 나는 상처를 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 마지막 나오는 이 스토리가요, 사실 이 가정사예요. 야곱의 가족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 가정을 치유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꼬여버린 가정의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나와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일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누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자녀, 또 내 이웃들, 누군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하게 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펼쳐서 구약성경 시편 147편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907페이지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구약 907페이지 시편 147편 3절 말씀. 시편 140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47편 3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의 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고치시고 그의 상처를 뭐 하신다고요?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싸맨다는 표현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아파하는 병사의 상처를 붕대로 싸매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붕대로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홀로 이 슬픔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가지고 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은 아시잖아요. 날 좀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을 좀 치유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처는요, 그대로 놔두면 덧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흉조차 남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시인 중에 류시화라는 이름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 중에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시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나의 상처는 돌이지만 너의 상처는 꽃이기를.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상처를 주어도요, 우리는 그들에게 같은 상처가 아닌 꽃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나 역시 그 사람을 똑같이 아프게 하면 사실 나와 그 사람과 별발 다른 게 없는 것이지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상처를 상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나에게 비록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 가슴에 있는 이 돌과 같은 상처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하시는 그 은혜로 아름다운 꽃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너무 계속해서 묵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의 돌들을 어루만지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혹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의 마음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이 치유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으로부터 그 누군가로부터 참 상처받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누군가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는 참 우리의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이 돌과 같은 상처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꽃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상처가 나을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너스톤 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